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항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쓰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와 함께 또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널리 사용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을 가리켜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 이 약속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주일학교 때 아마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나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발견이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일성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이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일성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 나가면 성경에는 하나의 그 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언약 앞에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일까요? 그것은요,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언약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그 여부를 따져서 그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정반대의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행위 언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측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으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온 언약은 아담과 맺으셨다 그래서 아담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9장 사실은 19장서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장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9장, 20장, 그래서 24장까지가 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 언약이다. 물론 모세만 있던 건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장소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인데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사실 그때는 모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바로가 그것을 원할까? 바로의 완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모세의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올 것인가? 많은 그런 의심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제거되어야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의 완강한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 모든 장애물들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산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나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독수리를 사용하실까요? 독수리의 강인함과 민첩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하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민첩하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 산까지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 독수리의 그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하면서 독수리가 매우 특별한 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채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뭐 큰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 발을 탁 집어가지고 먹잇감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나가라는 걸 보는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발로 찝어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그 날개 위에다가 업어서 새끼들을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애정을, 어떠한 돌보심을 베푸시는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그 바로가 자랑하던 그 병거들을 앞세우며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상하거나 한 사람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나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만일 바로의 그 모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까지 이렇게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거기까지 온 것이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19장 또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당해왔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은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모세까지의 그 기간은 약 43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400년 이후에 주신 이 율법이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어떤 그 성격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생각해 볼 거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 십계명,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도록 해놓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암시가 되는데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쌍방이서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그 당시에 매우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새들을 이렇게 죽여서 그 재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다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보면 그 신부 측, 신랑 측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신랑 신부가 걸어오잖아요. 같은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재물이 쪼개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대방이 양편이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동의할 때 만일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것이죠. 결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고 본문에 보면 횃불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가로질러서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건데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순간 아브라함은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미 지금 출애굽의 역사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걸고 피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저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그 기본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고요. 6장에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분명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운전면허증 참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만기가 되면 우리가 리뉴하죠. 갱신하죠. 새로 다시 그것을 갱신해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겁니다. 리뉴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보시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처음에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농사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서 잘 이 식물이나 이런 이해, 농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저에게 딱 보여주고 이 씨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라서 뭐 식물이 되거나 나무가 되면 구분할 수가 있죠. 저와 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씨만 보면 몰라요. 그러나 농사의 전문가들은 뭐 씨를 보고도 아마 구별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계시는 씨와 같은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 자체로도 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서 식물이 되어서 이렇게 형체를 갖추게 되면 아 이게 어떤 씨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구약은 구약의 약속들은 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신약에 보면 이제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는 조금 더 점진된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마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인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내 소유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라고 하는 측면은 인간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마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특별한 것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는 천하 만민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너는 모든 만물의 모든 열방의 축복의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중보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중보자, 제사장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별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요. 여기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많은 그 부분에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도 신학자들 사이에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요, 본문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보통 때는 이렇게 이런 단락에서 성경 읽기를 끝마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이렇게 마침표가 끝나는 데까지 제가 보통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조금 전하 매라고 하는 데서 성경 읽기를 끝마쳤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8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거든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3절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일시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맙니다. 시내산을 떠나기도 전에 실패하죠. 모세는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맙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조항을 추구하시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전혀 깨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실패에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계속된 실패, 반복된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사상이 싹터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안내자다, 인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린 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교적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 부가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조건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모세 언약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그 부가적인 이 부분을 한시적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이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이 부가적인 조항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의 언어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9절인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빌립보서 3장 9절만큼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장순 성도님 그 장례 예배를 했는데 이장순 성도님에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꼭 외우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신방을 하니까 그 책상 앞에다 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손 핸드라이딩으로 써가지고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빌립보서 3장 9절만큼은 완벽하게 토시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지킨 결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이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 의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셔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세 언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아마 베드로는 염두에 두면서 자기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증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셨음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위치까지 이끌어주셨는가, 인도해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추가적인 조항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고 저렇게 하면 멸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 차원에서의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이방의 왕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건을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에 성취한 씨앗으로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들인데, 비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죄악에서 건지셨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영광스러운 주의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수요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반복해 주셨고 또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아리 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이와 같은 위치에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주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주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